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측은 사흘간 열리는 춘계 제사 일정 첫날인 오늘 아베 총리가 전통 화분에 담긴 식물을 공물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일본 지도자는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과 태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물만을 제공한 것은 더 큰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7명의 2차 세계대전 전범을 포함해 전쟁 기간에 사망한 250만 명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파키스탄 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파키스탄 정부의 반테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파키스탄과 중국은 안보 분야에서 공통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파키스탄이 오랜 기간에 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 서부 국경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양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오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시위대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협박과 폭력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12명의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들과 그 지지자들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4년 전 이른바 아랍의봄 민주화 혁명 이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실시된 이집트 최초의 민주적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부 독단적인 정책들은 이집트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 압델파타 엘시시 당시 군 참모총장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축출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지난 19일 지중해상에서 발생한 이민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박 책임자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사고 선박의 튀니지인 선장과 시리아인 1등 항해사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체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선박에 900여 명을 태워 정원을 심각히 초과한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에 나서 리비아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 호주의 토니 에버 총리는 유럽도 더 이상의 이민자 희생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의 하산 쉐이크 모하무드 대통령은 알샤바브의 유엔 차량 공격은 유엔뿐 아니라 소말리아와 국가의 미래를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반군 알샤바브는 어제 소말리아 북부 가로에 마을에서 유엔 시설로 향하던 버스를 공격해 유엔 아동기금 직원 등 7명을 살해했습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알샤바브는 소말리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극단주의적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사건의 범인 조하르 차르나에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2주간의 휴정 뒤 열리는 오늘 공판에서는 차르나에프에게 사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 연방검찰은 차르나에프가 당시 마라톤 대회 참석자 3명을 사망케 한 책임을 물어 사형이 선고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으로 8살짜리 아들을 잃은 희생자 부모는 법무부에 차르나에프가 사형 대신 보석 없는 종신형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희생자들 가운데 일부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심 재판에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이 기간 중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도 계속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행은 남북 합의와 개성공업지급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남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러시아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21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남측 관리위원회에 입주기업들의 임금 지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 연체료 없이 연장해 주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북하고 돌아온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입니다.
오늘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은 한 주 정도 그 임금 유예 기간을 연체료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북한이 한국 정부의 임금 지급 연기 요청을 수용할 경우 연장된 시한까지는 북측에 월 15%의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20여 곳이 임금 지급 시한이었던 20일 종전에 월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 임금을 북한에 지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단 수령은 하되 추후 자신들의 인상 방침에 따른 차익분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 세 곳이 확인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있기 전까지 기존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확인서 제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요구대로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입주기업 3곳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행은 남북 합의와 개성공업지급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면에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한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협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한국 내 탈북자들의 동향 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4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로 접촉해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실상과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내 연락처를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재입국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남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들의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반둥회의로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22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립니다. 반둥회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행사에는 90여 개 국가의 정부 수반이나 정상급 인사들이 모입니다. 남북한도 각각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은 행사장에 있다 보니까 조화할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만난다면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회의장이나 같은 날 저녁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갈라 디뇨소에서 마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반둥회의 50주년 행사 땐 당시 이해찬 한국 국무총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나 남북 당국자 회담 재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남북 갈등이 깊은 상황이라서 회동 가능성이 낮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알맹이 있는 대화가 오가긴 어려우리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이 한반도 쟁점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은 정상급 인사들이 먼저 하는 관리에 따라 김 상임위원장이 황 부총리보다 앞서 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이나 인권 문제가 황 부총리 연설에 포함될지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둥회의가 과거 비동맹 국가들이 주축이 된 회의니만큼 남북한 쟁점을 부각시키긴 어려운 자리지만 핵이나 인권 등 현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각자 연설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남북 당국 간의 불신권이 깊고 또 그 한반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특히나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해외 무대에서 남북한이 좀 부딪힌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아마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 대해서 조금 그 남북 간의 엇박스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해 북핵과 과거사, 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북아 국가 정상급 인사들의 양자 접촉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일, 북중, 북일 등의 양자 회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과 중국, 일본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만큼 물밑 외교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축구 경기와 씨름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문경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체육 대회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21일 국회에 보고한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의 2015년도 시행 계획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할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 행사 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행사를 위해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체육 행사론 국민적 관심이 큰 축구와 씨름 대회를, 문화 행사론 남북 예술인 공연과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 결의말 선언문, 문화예술 공동학술회의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올 7월 개최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10월에 열리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씨름 등 남북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 착수를 목표로 대북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남북 합의 전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초기 단계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북한과 다자간 협력을 위해 다음 달 개최되는 유네스코 교육포럼과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를 비롯해 11월에 열리는 세계 도로 대회 등에 북한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과 한국군 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해 드레스덴 구상 실천,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 행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2015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통일부가 남북관계 전문가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오늘 새벽 2시 43분쯤 서해 북방 한계선을 700m쯤 침범했다가 북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 북한 경비정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며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가 다른 북한 경비정에 예인돼 되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북방 한계선을 넘기 전에 국제 상선 공통망을 통해 기관 고장이 나서 표류 중이며 예인하겠다는 내용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기 전부터 표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춘 가운데 다른 경비정이 예인해 북상하는 과정을 모두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 측과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러시아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공보실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관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페스코프 공보실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다음 달 9일 2차 대전 전승기념일 행사 참석에 대비한 계획이 준비 단계에 있다며 북한 측과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날지 여부도 그때 가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실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방러와 관련한 추가 사항들을 러시아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북한 측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페스코프 실장이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기는 했지만 러시아 대통령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발언들이 점점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지난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 대표단을 포함해 모든 외국 대표단과 기념식 행사 참석과 관련한 재반 실무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에 앞서 경호와 의전 등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면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첫 외국 방문이 됩니다.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승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러시아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를 특사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카불 베르디에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군사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베르디에프 장관은 24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도 방문해 두 나라의 방위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베르디에프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두 나라 협력관계를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교를 벌이고 있는 남미와 동유럽 국가들이 단호한 대북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나라는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미국과 페루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역내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페루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VOA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이 한반도와 북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박 대통령의 세 번째 순방국인 칠레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칠레 외교부는 칠레가 유엔 총회와 국제원자력기구 회의 등을 통해 북한 핵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국제법에 어긋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무조건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며 모든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사찰 등 안전조치를 받아들이라는 게 칠레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한 안보리 결의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에 따른 대북 제재 역시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평화와 지역 안전은 물론 핵확산 금지 조약 역시 위협하고 있다며 6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외교 노력을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대량 실상 무기를 반대하고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조해왔지만 이번처럼 북한의 위협을 적시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 14일 한국과 정상회담을 벌였던 헝가리는 20일 VOA에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또 6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제에 올려놓지 않고 북한 당국과의 정치적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보실 관계자는 헝가리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평양에 공관을 두지 않았고 두 나라 간 교역 또한 거의 없는 상태여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헝가리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본받아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헝가리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모든 도발을 규탄하고 국제 무대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페루 외교부는 페루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제안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며 북한의 인권유린을 분명하고 일관적으로 규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역시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지시키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 차원의 결의안을 적극 지지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유럽연합이 고려 중인 북한 당국과의 정치 대화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이 협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최근 김정은 체제의 새 농업 개혁 조치인 포전 담당제가 사실상 가족 중심 영농제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포전 담당제의 성격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때문인데요.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북한 매체가 포전 담당제의 성격 등을 명확하게 밝힌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금년 들어와서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말을 보도한 노동신문 그 횟수가 벌써 19번이나 됩니다.
네.
고점 담당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분조, 기존 분조가 한 15명 내외로 이렇게 초과되어 있는데 그 분조를 갖다가 평균 한 4명 내지 5명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분조가 한 3개의 그, 조직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작업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 4~5명으로 중심이 된 그 작업조를 조직해서 일단 그 토지, 일정한 토지를 주고 또 농사를 어떻게 지어라는 하는 그 공정이라든지 또 연간 그 생산 계획을 갖다가 하달해 주면서 그 이제 성과를 갖다가 이제 내면은
네.
그 성과를 가지고 국가와 그 이제 작업조가 나누어 가지는 막 이런 그 형태를 보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데 바로 할당된 그 4~5명이 주로 가족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그 친척 중심으로 이렇게
네.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그 분조와 대비해서 상당히 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가족 일종의 그 실질적으로 가족 영농제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4~5명이라고 하면 한 두 집 정도가
두 집 내지 3집 정도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네, 북한이 이렇게 보전 담당제 성격 등을 공식화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김정은 정권 출범한 지가 이제 3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제 보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게 아주 최근에 나타난 그건 아니고 이미 그 출범할 때부터 이제 보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시범적으로 조금씩 그 지금까지 이제 실험적인 형태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마 성과가 좀 나타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전국적으로 좀 확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보전 담당 책임제에 대한 그 이쪽은 이제 홍보 정책 홍보가 되겠죠.
네.
그런 홍보를 이제 그 대내외적으로 계속 그 홍보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배경이 될 테고 또 최근에 이제 보전 담당 책임제가 확산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이제 보전 담당 책임제를 실시했던 그 협동 농장들이 아마 정부가 당초에 약속했던 그 분배목 농민들에게 대한 일정한 그 분배목을 제대로 잘 보장을 안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는 전력 투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을에 들어오는 그 성과를 보니까 기대치 미치지 못하니까
네.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이런 그 공식적인 그 보전 담당 책임제에 몰두할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과거에 이제 소토지 농사라고 그래서 소위 이제 비공식적입니다만은 거기다가 굉장히 그 좀 노력을 집중했는데 다시 이제 그 과거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좀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 당국에서는 그걸 제도권안으로 계속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이 효과라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볼 거냐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정부하고 그 여기에 참여하는 그 농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 쪽, 그러니까 그 북한 그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이 지금 계속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그 곡물 생산량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꼭 보전 담당 책임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예, 성과가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약간의 또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그 북한 당국자 입장에서는 아마 성과가 있다 이렇게 그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비율에 대해서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게 원래 이제 뭐 3:7이다. 이제 정부가 3분의 1이고 농민이 3분의 2다. 되게 어림잡아서 이제 정확하게 3:7인지 이건 좀 확실치 않은데.
네.
되게 아마 어림잡아서 정부가 3분의 1 정도를 가져가고 3분의 2는 농민에게 준다. 아마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농산물 재배하려고 하면은 이제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료나 농약, 농기계 등등 그 자본재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또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 네.
그런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는 이제 정부 거라고 보니까 토지 목만큼은 이제 정부가 가져가려고 그러겠고,
네.
실제로 이제 노동을 한 사람은 농민이니까 농민 노동 몫은 이제 농민이 가져가는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그 자본재를 갖다가 누가 부담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자본재를 갖다가 농민이 부담을 하면 자본재 목만큼 농민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네.
만일 자본재를 정부가 다 대준다 그러면 그건 정부 몫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나 협동 농장마다 정확하게 일정한 그 형 그 고정된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어떤 농장에서는 농민이 이제 부담하고 어떤 농장에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또 대주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거의 분배만큼 이렇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토지의 몫을 한 30% 내지 40% 정도로 잡고 노동의 몫을 한 30% 정도로 잡고 나머지 이제 그 자본의 몫을 한 경우에 따라서 30, 40% 내 이렇게 분배 몫이 잡히거든요. 실제
네.
백이 그렇게 이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로서는 이제 결국 노동의 분배 몫을 이제 30%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30%가 적정하냐 하는 것은 농민들이 뭐 수확량이 괜찮아 가지고 목표 생산량이나 그 이상으로 달성했다 그러면 30%가 과거의 그 농민에 주는 그 분배 몫보다는 분배 몫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30%가 과거에 그 농민에게 보장해 주는 그 몫만큼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0%가 굉장히 그 경계선상에 이제 있는데 노동의 몫이 뭐 최근에는 다행히 이제 이게 그 날씨가 괜찮고 해가지고 아마 농민들이 정확하게만 분배 받았다면은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흉년이 들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30%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네. 보전 담당제가 과거 그 중국의 농업 개혁의 어떤 과정과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러면 중국의 농업 개혁 모델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북한이 과연 그러면 그걸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중국이 1978년도에 이제 농업 개혁을 이제 실시했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에 이제 인민공사라고 하는 그 집단 농농체 그 집단 농장이 있었거든요.
네, 네.
집단 농농에서 가족에게 다 토지를 분배해 주고 가족 농으로 전환하는 뭐 이것을 이제 농업 개혁이라 그러고 뭐 그런 그 제도를 갖다가 농가 생산 책임제라고 하는 말로 이제 불렀습니다.
네.
그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또 시장 문제라든지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시 정부가 상당히 그 노력을 했던 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가족농으로만 이게 전환된다고 해서 생산성이 저절로 늘어나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현재 이제 북한에는 농가에게 할당을 준다고 하는 것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그 아주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을 위한 하나의 뭐 시작에 불과할 뿐이지 그게 좀 그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개혁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북한 당국이 그 농민들에게 농사 짓기 위한 물자를 충분하게 이제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분배 몫에 대해서 당초 약속했던 신뢰를 충분히 지킨다든지 또 시장을 갖다가 위축시키지 않고 계속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지. 중국이 계획에 성공했던 이런 그 모습을 북한에서도 한번 그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거 북한의 그 정책이 어떻게 변모될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권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보전 담당제를 가족 중심 영농제라고 공식화한 배경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독일의 민간단체가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용 특수 알람식의 제조 기술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대북민간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이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에 나섰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 WFD의 북한 연락관인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용 알람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용 알람시계는 정해진 시각에 소리 대신 반짝이는 움직임으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청각장애인인 그룬드 대표는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용품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알람시계가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알람시계가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시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투게더 함흥은 독일의 전자업체인 AP이사와 손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P이사는 북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알람시계 100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장치를 기부했다고 그룬두 대표는 밝혔습니다. 그룬두 대표는 또 AP이사의 직원이 오는 5월 1차로 열흘간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이사의 젠 포피엔 씨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각장애인 동료 직원이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government, the rules are okay with this. Then maybe one of these guys will go there and maybe explain how to build this additional part for this alarm clock.
그룬드 대표는 이번 계획이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북한 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의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 함흥은 북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탈북자 출신 음악가인 김철웅 교수가 다음 주 시작되는 북한 자유주간에 맞춰 미 동북부에서 순회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 찬양 가수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남과 북이 하나란 주제로 열립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인 김철웅 교수는 평양 음악무용대학과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한 북한 엘리트 출신 음악가입니다. 북한에 살던 지난 2001년 미국 음악을 연주했다는 이유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자아 비판을 당했는데요. 이듬해 탈북을 결심한 뒤 한국에 정착해서 지금은 서울교육대학 음악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윤상미 씨는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면서 미 전역을 돌며 활동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처럼 출신과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예술가가 음악을 통해 남북 통일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함께 미 동부를 돌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교수입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뭐 가수 윤상미 씨와 그리고 북에서 음악을 공부한 저와의 하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윤상미 씨와 또 서울에 살고 있는 저와의 하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남한에서 보통 통용되는 대중음악 앤 뭐 DCM과 또 북한에서 만들어진 피아노 곡들을 같이 접목시킴으로써 이 한 우리 어떤 렌즈가 하모니가 통일을 예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테마를 갖고 이렇게 렌즈를 하게 되었어요.
김 교수는 자신과 윤상미 씨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미래의 통일 한국이 바라는 남북의 조화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윤상미 씨도 자신과 김 교수의 작은 만남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웅 교수님이라는 한 사람, 그다음에 저 윤상미라는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가 일단 서로가 하나가 되면 그 하나 된 모습이 곧 우리가 전체가 하나 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주 정말 한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정말 처음부터 그냥 온전히 피아노와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번 콘서트에 정말 참여하게 됐어요.
이번 공연은 통일이라는 주제 말고도 한국 내 탈북 청소년들의 음악 활동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기금을 모아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한국 내 탈북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아리랑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가 창단한 아리랑 오케스트라는 탈북자가 포함된 한국의 청소년 65명으로 구성돼 남과 북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단원수를 105명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악기가 완비됐다며 아리랑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탈북 청소년들이 그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을 연습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그 제대로 연주가 제대로 되게 되면 일동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탈북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이 같이 음악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것을 통한 어떤 미래의 통일의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목표로는 제가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함께 그 아리랑을 연주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많은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어떤 미래의 통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희망을 갖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한인들이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길 희망했습니다. 워싱턴 지역교회 세 곳을 돌며 22일과 25일, 26일 각각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김철웅 교수와 윤상미 씨는 아리랑, 환희의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을 포함해 쇼팽의 연주곡 등 10여 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김 교수는 공연을 통해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새로움이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시대 우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을 연상을 하고 북한은 뭐 오래전부터 국악을 중심으로 해서 개량도 많이 해왔고 또 그리고 자신들의 음악을 많이 연구 발전해왔거든요. 청년들을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됐을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고 또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 개선이 되는.
윤상미 씨는 남과 북이 제3의 장소인 미국에서 음악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북한 인권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에게 큰 의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3국에 미국에 있긴 하지만요. 사랑한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진짜로 그냥 이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이 그 형식적이 아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느끼고 이렇게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선입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하나로 될까요?
한편 김철웅 교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26일과 5월 2일 음악회를 연다며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늘 새벽 총리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고 또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국가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던 총리였는데요. 오늘 새벽 1시 외국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자진 사퇴가 언급되기도 했고요.
네. 총리는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입증을 했지만 연일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새누리당도 전국 위기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까지 크게 나빠졌는데요. 이완구 총리는 어젯밤 늦게 페루를 방문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말한 것을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들이 좋지 않은 소식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군요.
네. 이완구 총리가 취임한 것은 지난 2월 17일이었습니다. 취임한 지 63일 만에 사의인데요. 총리를 임명되기 전에 자신과 아들의 병역 문제, 또 학위 논문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또 어제 사의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역대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총리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서 오늘 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를 했는데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두 2명의 총리가 사퇴를 하고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총리의 사퇴 표명 소식이었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한 대한항공의 전 부사장 조현아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국 인천으로 출발하려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를 질책하며 승무 책임자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던 사건인데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전 부사장 조현아 씨. 어제 항소심에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세계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항공사 기내 서비스의 총 책임자로서 그 승무원의 그 봉사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승객 수백 명이 타고 있었던 비행기 안이었고요. 또 그 문제 과정에서 비행기를 후진시켜 승무 책임자를 내리게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공기 안전에 위해를 주었던 지나친 월권이었다는 것이 이 재판이 붙여진 이유였는데요. 1심에서는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무죄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로 변경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관건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입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요즘 한국에서 일고 있는 작은 결혼식 운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과도한 비용이 드는 크고 화려한 결혼식. 한국의 젊은 남녀들이 결혼 결심을 미루게 되는 큰 요인으로 꼽혀왔는데요. 결혼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속형 예식으로 바꿔보자는 것이 바로 작은 결혼식 운동입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최고 지도자들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은 결혼, 가족 행복 만들기 공동 선언 행사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결혼식에서의 허례허식을 줄이는데 종교계에도 동참을 한 것이군요.
네. 홀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호응도 필요하고 또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최근에 결혼한 신혼부부와 혼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홀례 문화가 허례허식적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77.8%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바꿔야 될 홀례 문화로는 과대한 혼수와 호화 결혼식이 가장 많이 꼽혔고요. 과도한 하객 초청, 축의금 받기와 식사 대접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결혼식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평균 7,700달러 상당이었습니다. 아마 혼주 한 명이 부담하는, 그 가족 한쪽이 부담하는 비용인데요.
네.
예식비가 2,200달러 상당이고요. 피로연 비용이 5,900달러입니다. 평균 하객이 365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결혼식에는 축의금을 지참하는 것이 관례지 않습니까?
네.
친척의 경우에는 뭐 97달러 상당, 친구나 선후배는 미화 43달러, 직장 동료 간에는 32달러 정도의 축의금을 준비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85.7%가 이 축의금이 부담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기쁘고 축하해야 할 결혼식이 결혼 당사자에게도 초대받는 하객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잘못된 악습을 버리고 홀레 본연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결혼정보센터인데요. 서울시청이라든지 국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대형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결혼식장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또 예물을 구입하는 요령 등을 정보를 제공해서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각국의 그 혼례 문화를 참고해서 이 모범적인 결혼식 과정을 좀 닮아가면 어떨까 하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요즘 한국의 결혼식이 상당히 다채로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네, 허례허식을 빼서 규모는 좀 작아졌지만 대신에 실속도 있고 의미도 살리고 흥겨운 결혼식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주례가 없는 예식이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풍물패가 등장하고요. 각종 공연도 펼쳐지는 그런 결혼식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청에서 열린 어느 결혼식은 외국하고 또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도 했고요. 부담스러운 축의금 대신에 결혼하는 부부가 필요한 물품을 미리 친구나 지인에게 알려줘서 선물을 받는 그런 결혼식도 있습니다. 또 사회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축의금을 기부하는 그런 결혼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내일부터 4일간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딴 지중해 난민 참사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내일부터 4일간 제16차 아시아 아프리카 AA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비동맹 운동의 시발점이 된 지난 1955년에 반둥 회의가 개최된 지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남남 협력, 즉 개발 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와 아시아 아프리카 신전략 협력 강화 등 세 개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합니까?
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106개 국가, 16개 참관국, 25개 국제기구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한국에서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고요. 또 북한에서는 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 기간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중국의 시 주석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번 회의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의 발언과 행보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정상 간의 만남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에 따라 결정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은 과연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느냐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하겠지만 사죄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늘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중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중국의 반발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일본 지도자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과 태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물만을 제공한 것은 더 큰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면서 전몰자들의 넋을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남북한 대표가 만날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번 회의 기간 중에 남북한 간 접촉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정상회의 첫날 회의나 또 그날 저녁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 등의 자리에서 남북한 대표가 함께 자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대표 만남이 이뤄진다 해도 예정된 만남이 아닌데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밖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냉랭한 북중 관계 속에서 시 주석과 김 상임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과 일본 간 회동도 관심사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와 김 상임위원장이 접촉하면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의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된 사건 속보 알아보죠. 사고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가 체포됐다고요?
네, 이번에 전복된 리비아 난민선의 선장과 1등 항해사가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해안경비대 구조선에 의해 구조된 뒤 신원이 들통나서 검거됐는데요. 이들은 선박에 900여 명을 태워서 정원을 심각히 초과한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에 나서 리비아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사고 뒤 대면 조사를 받은 생존자 27명에 포함돼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2주일 사이에 내전 등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0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선박 침몰 등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자 유럽연합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은 어제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에는 외무장관 회의만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 난민선 전복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내무장관들도 긴급 회동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어제 회의에서는 주로 지중해 난민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럽연합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집중된 난민 구조 부담을 회원국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10개항에 즉시 행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10개 행동 계획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의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첫 손에 꼽혔습니다. 이 밖에 국경관리협력 강화와 미리국 업자 단속, 난민 지원 절차 통합, 지문 채취 등 전체 이민자 기록 관리, 또 난민들의 유럽 재정착을 돕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등도 10개 행동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죠?
네, 유럽연합은 오는 23일 난민 참사와 관련해서 긴급 정상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수백 명이 죽어가는 상황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도 난민 참사를 방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도덕적 의무라며 해결 방법이 쉽진 않지만 유럽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